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제리 브리짓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진정한 교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에 물질로 그리고 기도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교제의 일부라는 것을 배웠죠. 선교사들이 한 지역에 가서 선교하시며 그 지역을 복음화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저희들이 서포트하고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과에서 교제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배웠죠. 첫째는 협력, 다시 말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서 어떻게 함께 동역자의 역할을 하며 또 가진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과 은사, 둘째, 영적 은사의 일곱 가지 원리, 셋째는 자신의 은사를 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7과를 읽으시고 숙제를 하시면서 조금 생소하시다고 생각한 단어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어요? 저는 있었는데요. 바로 기능이란 단어입니다. 기능이란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기능이란 단어가 은사와 연결된 것이 생소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능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전기밥솥이 떠오르는데요. 아마도 매일 보고 매일 사용해서 그럴 것입니다. 전기밥솥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밥만 지을 뿐 아니라 세척도 되고 찜도 되고 여러 가지의 잡곡을 쿡할 수 있죠. 그런데 밥을 짓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 또 수증기를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밥솥이 지금 좀 오래돼가지고 밥을 짓는 동안 수증기로 밥이 돼야 되는데 수증기가 다 빠져나가서 밥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전자제품이라도 기능이 하나라도 망가지면 그 제품을 다시 사야 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가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기능입니다. 오늘 저희는 은사를 공부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은사에 대해서 잘 아세요. 우리 많이 공부했고 또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은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은사를 알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기능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비교하였죠. 사람의 몸과 또 믿는 자들을 비교하였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수많은 신체 부위가 있고 그 부위마다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없는 신체 부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 몸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없어도 되는 파트가 있나요? 우리 몸 안에 없어도 되는 파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예로 심장을 보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 안에 있죠. 우리가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심장은 신체 부위이고 심장이 하는 일이 있죠. 그것을 기능이라고 합니다. 심장의 주요 기능은 무엇입니까? 펌프 역할을 하여 혈액을 몸 전체에 순환시키고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심장의 기능입니다. 또 하나 보겠는데요. 이제 머리카락을 보겠어요. 여러분들 왜 제가 머리카락을 말하나 생각하시는데 머리카락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머리카락은 먼저 태양으로부터 우리의 두피를 보호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코와 귀의 안에 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이것들은 무엇을 합니까? 이물질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약에 넘어지거나 어디에 부딪혔을 때 이 머리카락이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극물로부터 눈썹과 이 눈썹도 우리가 생각할 때 눈썹이 이렇게 조그맣고 잘 보이지 않는데 필요할까 생각하지만 먼지나 땀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고 있죠. 우리 신체에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위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부위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두셨을 때 그 모든 지체에 기능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모든 지체에 기능을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기능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능동적, active, passive가 아닙니다. 소극적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참여와 동역입니다. 비즈니스나 어떤 기관에서 파트너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단체는 번창할 수 없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능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든 지체가 모든 사람이 기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를 부여받은 우리는 그 기능을 가지고 그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워크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극적으로 합니까? 아, 저 사람이 저분이 잘하고 계시니까 나는 뭐 안 해도 돼. 나는 쓸쓸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일이 있죠. 심장은 심장이 할 일이 있고 손은 손이 할 일이 있고 눈은 눈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몸 안에 두셨을 때 제가 만약에 저에게 주신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아, 저 사람이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을 하면 될까요? 나에게 주신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기능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부위가 다른 기능을 갖고 있듯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자들도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하시죠? 모든 사람이 다 선생님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주셨어요. 심장이 하는 일을 위가 할 수 있습니까? 손이 하는 일을 발이 할 수 있어요? 없죠. 그처럼 각각 다른 기능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기능을 주시고 우리 각자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데요.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능을 수행하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능을 주셨다면 그 기능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일하도록 주신 것이 은사라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저 사람만 은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나만 은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능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하여서 그 기능을 일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능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기능을 완수하도록 또 무엇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수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거에만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치리하는 것도, 리드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긍휼을 베푸는 것도, 위로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몸의 부위가 한 가지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듯이 지체에도 여러 가지 은사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는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기능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은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지체가 한 가지의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은사를 안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의 선교사와 그의 누이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부여하신 기능을 알 수가 있죠.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은 인도에서 성경을 40개의 언어로 번역하고 인쇄하며 수고하여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누이는 아무도 그의 누이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생활했지만 그녀는 매시간, 매일, 매달 캐리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캐리와 그의 누이에게 다른 기능을 주신 것입니다. 캐리에게는 성경 번역 사업을 하도록 기능을 부여하셨고 누이에게는 그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기능 모두가 인도 선교 사역에 필요했죠. 그의 누이의 기도가 없었다면 캐리의 선교 사역이 그렇게 번창하지 못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찾지 못해요. 찾는 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은사는 무엇이지? 이것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어떤 기능을 주셨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이지? 기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혼동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몸에 일하지 않는 파트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지체로 다 두셨는데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물어보기 이전에 찾기 이전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단체를 위해서 내가 이 모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하고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능력과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natural gift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하고 또 음악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림을 잘 그리고 말을 잘하고 하지만 말을 다 잘한다고 해서 다 성경 바이블 티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natural talent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은사로 이어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을 발견한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은사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겠죠. 교회에서나 성경 공부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자신의 기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책임을 맡을 수도 있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본인이 자원해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 자신의 기능을 발견하고 또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능을 행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을 섬기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할 마음이 있는가? 그런 태도가 있는가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발이 손의 기능을 하려고 한다면 곧바로 아, 이것은 나의 기능이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되겠죠. 여러분들 손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뭐예요? 집는 걸 제일 많이 하죠. 집는 걸 많이 합니다. 근데 뭐 발도 집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발가락으로 이렇게 해갖고 집어본 적 있으시죠? 뭐 바닥에 떨어진 걸 집는다든가 아니면은 또 발가락 요즘에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뭐 이렇게 수건을 갖다 놓고 또 이렇게 많이 운동을 해요. 졌다 폈다 하듯이. 뭐 발가락도 어느 정도 조금은 손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잘합니까? 아니죠. 잘하지 못해요. 그러면 곧바로 아 이것은 내 기능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이것을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네 하고 그것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여러 번 해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하면은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아, 나 이거는 정말 못하겠어. 그러면 그게 기능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영적 은사의 교제는 몸 안에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제를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제에서 왜 은사가 나왔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는 뭡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눕니까? 나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손이 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기 팔꿈치와 연결되어 있고 팔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이 하는 것을 누가 이익을 봅니까? 온 몸이 이익을 봐요. 그렇죠? 제가 손을 움직여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입도 움직이죠. 그러면은 이게 손이 좋은 일을 하는 겁니까? 손에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손은 서브하는 거죠. 손이 서브함으로 밥을 먹고 그것을 위해서 또 소화를 시켜서 온몸의 영양분이 전달되는 거예요. 나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그 몸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다른 지체, 내 바로 옆에 있는 지체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 가지 원리를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두 가지 목표가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하였죠.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 전반을 돌아보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은사 받은 저희를 청지기로 비유했을까요? 청지기라고 비유한 이유는 우선 내가 받은 은사가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주셨지만 우리 게 아니에요.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매니저에게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받은 것을 주인의 뜻대로, 종은 누구의 뜻대로 그 물질을 관리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가 쓰고 싶은 데 가서 쓰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죠. 그래서 우리도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데서 부적절한 예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명성을 얻으려고 하거나 자기 성취를 위해서 영적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사를 잘 사용했을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 자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죠. 한 몸 안에서도 주목을 더 받거나 영향력이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사실 얼마나 그 주목을 더 많이 받죠. 손으로 모든 일을 다 하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 몸 안에서도 영향력이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자와 섬기는 자를 보겠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먼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기 때문에 주목을 더 받겠죠. 그와 반면에 부엌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죠. 하지만 인정을 받기 위해 명성을 얻기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청지기가 일을 한 후에 주인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목표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의 태도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의 몸을 세우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 충성되고 일 잘했어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은사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은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갖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이미 갖고 있는 은사를 깨닫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만 은사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은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엌에서 일을 한다든가 그런 은사는 은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로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물질로 도와주며 위로하는 것을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저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주님의 몸에서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각자에게 할 일을 한 가지씩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은사를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손이 발보고 야 너는 별로 쓸데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쓸데없는 필요없는 기능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능이 모든 은사가 중요합니다.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능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여러분들 혹시 발가락 다쳐본 적 있으세요? 새끼 발가락이나 발가락을 어디 이렇게 가다가 안 보고 그냥 탁 쳐가지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발가락이 아프지만 온 몸이 아픕니다. 걷기도 힘들어요. 그 새끼 발가락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지 온몸이 건강해요. 만약에 이제 지금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귀가 잘 안 들리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귀가 잘 안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온몸만 뿐이 아니라 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을 줍니까? 온몸의 기능이 일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은사가 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기능에는 은사가 있고 우리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던지 서로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도 안 되지만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섬긴다고 해서 작은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 안을 해야 돼요. 다. 그 기능을 다 할 때 몸이 건강해지며 다른 지체에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셋째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지체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원리가 성립할까요? 하나님께서 신체에 몸의 부분을 정하셨듯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도 우리를 각각 지체로 정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두 사람이 동일한 은사를 가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양과 그 영향력의 범위도 결정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사를 주실지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양도 그 범위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도 한 사람은 널리 이름이 알려지고 인정을 받으며 일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은사를 수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 하지만 많이 받은 사람은 또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영적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영생을 주셨죠. 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대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에게 은혜를 주심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더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선물 받을 때? Thank you.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사용하고 몸을 세우라고 주셨다. 그거 다 알죠. 열심히 그리고 맡은 바 충성하여 은사를 사용하여서 섬기고 있는데 아, 내가 이 은사를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나?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은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가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남들보다 더 수고해서가 아니고 충성해서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은사는 개발과 연습을 통해 발전되어야 합니다.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개발과 연습을 통해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받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은사를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개발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디모데는 이미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쓰인 전심전력은 이 번역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전심전력. 영어로는 take pain입니다. take pain? 이게 무슨 말이에요? pain이 따른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려면 pain이 동반한다는 거예요. 전적인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부지런히 헌신적으로 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것을 부지런히 개발하고 거기에 헌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진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탁월한 수준으로 엑셀런트하게 섬김으로써 수고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브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슬라피하게 서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는 그만두고라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못 받으십니다. 우리는 슬라피하게 서브하면 안 돼요. 엑셀런트하게 서브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연구하여서 효과적으로 부지런히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있다면 현재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는 모든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 부지런한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은사를 올바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어느 은사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위해 수고할지라도 우리의 수고에 대해 하나님께서 당연히 축복하실 거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믿음의 생활과 사역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겠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필요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필요하는 영역은 모든 영역입니다. 어떤 한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며 믿음으로 죄와 싸우고 믿음으로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여 이기는 자가 되며 믿음으로 은사를 활용하여서 교회를 세우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수고나 노력 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은사를 올바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고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선생이 어떤 가르치는 자가 자신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공부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누가 배우며 누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만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부엌에서 봉사하는 일, 찬양을 인도하거나 방을 셋업하는 일은 자신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베드로는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섬길 때 우리 힘으로 한다면 그 영광을 누가 받나요? 우리가 받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면 누구에게 그 영광이 돌아갑니까?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은 은사를 사용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제 일곱 번째,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은사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한다. 사랑장으로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영적 은사를 다루는 문맥 가운데 자리 잡고 있죠. 우리가 위대한 은사를 소유하고 있거나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거나 놀라운 열심과 용기를 보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13장은 시작합니다.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Nothing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은사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열심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아주 뚜렷한 예를 들고 있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우리가 받은 은사를 만약에 영으로 표현하여서 종이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일 수도 있고 열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백 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제로죠. 영입니다. 땅이에요. 그런데 맨 앞에 숫자를 0이 아닌 다른 숫자를 적는다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즉시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 번 읽었는데 처음에 읽었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지?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읽고 계속 생각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구제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으로 다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한 모든 것이 value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해도 만약에 사랑으로 섬겼다면은 그게 10이 되겠죠? 아니면 20이 되겠죠? 아니면 100이 될 수도 있죠? 사랑으로 한 모든 섬김,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한 모든 것들이 value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예요? Zero. Nothing. 그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면 사랑은 은사를 사용할 때만 실천됩니까? 아니면 언제 실천해야 됩니까? 사랑은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때만 실천되어서는 안 되죠. 사랑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켓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실천되어야 합니다. 마켓에 가면 이제 수요일날부터 마켓이 세일이 시작되잖아요. 제가 가는 마켓이 이렇게 할머니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은 그 세일하는 품목 거기를 완전히 다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해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죠. 또 뭐 그냥 할머니들을 밀치고 들어가서 뭘 그걸 짚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랑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나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서 기능을 수행하실 때 사랑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입니까? 해야 되니까, 하라고 하셨으니까, 누가 나에게 부탁했으니까, 노할 수 없어서, 사랑 없는 은사는 지로입니다. 꽝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누가 혐의가 있거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한 후에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였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살아있는 돌들을 함께 묶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시멘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벽이 이제 벽돌로 다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시멘트가 만약에 금이 가고 시멘트가 조각이 난다면 그 벽이 지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무너집니다. 사랑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쓸 때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사랑으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은사를 아는 방법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은사를 개발하려면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일치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걸 원하시지? 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태도입니다. 내 은사가 무엇이지? 라고 묻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맞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꺼이 행하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다라는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부른 찬송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 뜻대로 쓰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헌신했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맡기지 않은 일은 무엇이었는지 열려있는 기회와 닫힌 기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셨는가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과 기질도 살펴보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에게 자연적인 능력과 기질을 주셨죠? 하지만 이것이 항상 영적 은사와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능력만을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찾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기타를 잘 치고 찬양을 잘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찬양 인도하는 것이 자신의 은사로 믿고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고 그 기회가 언제 올지도 모르죠. 그럴 경우에 이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양 인도만이 자신의 은사라고 믿고 다른 섬기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현명합니까? 그게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문을 닫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과 섬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반응은 평가가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저걸 잘해. 아, 저 사람은 저걸 못해. 그런 평가가 아니에요. 당신이 은사로 섬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당신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당신은 그 은사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며 불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 나는 뭐 주신 은사가 없으니까 섬기지 않아도 되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능을 부여하시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진리를 이제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받은 은사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개발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은사를 어떻게 개발하여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희 믿는 자에게 주님의 몸 안에 기능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기능을 위해 은사를 주셨음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주의 몸을 세우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사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은사를 알아서 섬기며 부지런히 개발하여서 다른 지체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